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사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에서 무려 4장이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점술가 혹은 소위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을 먼저 복습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소명자에게는 언제나 인간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 모세가 자기가 주어로 살 때에는 전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하나님의 동사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로 살던 40년 그 기간은 인간적인 어려움, 배신, 모함, 불평, 원망, 살해 위협, 그 속에서 그의 말년 40년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은 여전히 주어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서라. 하나님 동사로 살아야 돼. 이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로 살던 사람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동사인 소명자는 자신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인간의 동사로 살아서 내가 온갖 수모를 겪는데 내 주어가 인간이다. 인간 때문에 내가 수모를 겪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 겪겠습니까? 아유, 이거 치우자. 그런데 내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의 허물로 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소명자는 결과적으로 존경받는다. 소명자는 과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과정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존경받는다. 여러분들께서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남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신명기 34장 10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4장 10절, 40대 구역장님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손들어 보실래요? 없습니까? 예. 몇 구역? 예? 아니, 40대 했는데 왜?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예. 그 저렇게 하나님 동사로 살겠다는데. 예, 몇 구역이라 그러셨죠? 1119역.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동사로 살아가니까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그 동사를 당신의 소명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면 대면하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앞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다 하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3번, 오늘은 모압 땅의 점술과 발람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왕 이름은 기역이고 선지자 이름은 미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점술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고 요점을 말해 보십시오. 먼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러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 왕이 귀족들 편에 복채를 들려서 점술가 발람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점술가 발람은 이방인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발람은 아주 간단하게, 나 안 따라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 22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그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든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락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초청했는데 한번 안 온다 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발람에게. 그리고 16절 보니까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와서 저주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높게 존귀한 사람으로 올려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게. 요즘 말로 하면 뭘 준 거예요? 백지 수표 준 겁니다. 네가 공표만 쳐라. 그럼 와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세 번째로 22장 21절에서 3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벌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이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1번 요점이 뭔가? 21절 보니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기 자가용 나귀를 정비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나귀는 그 하나님 사자를 알아보고 안 가는데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알았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네가 지금 가는 이 길, 네가 하는 행동이 사악하다. 그래서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는 가는데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게 요점이죠. 자, 여기에서 이번 질문이 제기됩니다. 점술과 발람에게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의 길을 가로막고 실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 누군가가 명쾌하게 한 줄로 딱 대답하시면 한 500점 드릴 의사가 있는데 예습들을 안 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어젯밤에 가라 그러셨잖아요. 예. 500점은 안 되겠다, 그죠? 자, 한번 또 보십시다. 이건 이제 일단, 유보를 해 두십시다. 이 질문은 나중에 뒤에 가면 해결이 되니까. 4번, 22장 36절에서 40절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두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36절 발락 왕이죠. 왕이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변경이라는 건 뭐예요? 국경. 국경 끝까지 나가서 발람을 영접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 궁정에서 지금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 좀 잘 해줘라. 그러면 내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5번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가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릴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식사 대접을 받은 발람을 데리고 발락 왕이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23장 1절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설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라. 자, 여기에 제단 7개 쌓고 각각 제단에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을 제물로 바쳐라.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발람이 왕한테 당신은 이 제단 옆에 서 있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 혼자 저리로 갈게. 너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나 혼자 듣고 내 나한테 전해줄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을 발람이 발락 왕에게 전해준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발락이 왕이죠.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했다. 23장 13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다이까. 24장 41절을 보면 말이죠. 22장 41절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그 이 발람의 저주를 요구할 때 발락이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그 바알 산당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가 보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는 최소 240만 명에서 최대한 30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첫 번째 발람의 예언이 축복으로 끝나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 저기 가서 이스라엘 진을 다 봤더니 발람 저 점술가가 저 주눅이 들어서 저 저주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럼 장소를 옮기자. 그 장소를 옮긴 게 어딘가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 장소는 이스라엘 진영 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뒷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만 안 보이면 발람이 대담하게 저주하지 않을까 하고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 번째 예언 역시 축복으로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5절 발락 왕이죠.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내가 너한테 저주를 부탁했는데 저주를 안 하려면 축복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발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것 이외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7번 23장 27절에서 24장 29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약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보러짐이 골짜기 같고 그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꿀을 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새신자반할 때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예 아주 좋습니다. 예예 예. 한 50점 드릴까요?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돈이나 내 탤런트나 아니면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이든 가지고 신을 달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은 절대자가 아닌 거죠. 그저 사람들이 돈 좀 받치면 해 하면서 신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달래고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27절 보면 발락 왕이죠. 왕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장소가 나빠서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셨어. 지금 세 번째 가는 장소는 이 하나님을 어루기가 좋은 장소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기뻐하실 거야. 거리로 가자. 그래서 또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달래고 얻을 수 있기는 커녕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내리셨단 말이죠. 8번 24장 10절에서 24절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서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세 번씩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자 10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네. 화가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손뼉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뼉을 치면서 내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너 세 번씩이나 축복해.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히브리어 동사 바라흐는 당장 꺼져 이 말입니다. 너 당장 안 꺼지면 죽어. 네. 그런데 당장 발람이 꺼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것으로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자, 4번 당신이 보기에 점술가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번 나의 평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발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2번.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의 평가보다도 성경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34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13장 구약 성경 340페이지 자, 15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로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더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에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부온과 야하스와 그대몬과 메바트가 기다단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보얼과 디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긴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오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모세가 땅을 배분해 줄 때 르우벤 지파에게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정복한 땅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오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다 죽이는데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점술과 발람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람 어디 있는지 찾아내. 그래서 찾아내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침멸하는데 기생 라합 가족은 살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발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참 선지자였으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 침멸해야 할 때 그 선지자 발람 가족은 다 살려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람 어디 사는지 찾아내. 걔도 없애버려. 왜 그랬는가? 자, 2번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그 베드로 후서 2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15절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오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이름은 어떤 표상인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발람을 따르는 사람은 일단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보면 아주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발람은 그 백지 수표에 초연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한테 은금을 다 줘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성경은 그는 불의의 싹, 불의한 돈, 복채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 뭡니까? 불의의 싹쇠 미친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 하면 베드로 사도는 불의의 싹쇠를 사랑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단죄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유다서 1장 11절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398페이지 거기 3절부터 소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내린 심판. 또 이 유다도 거짓 지금 뭐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카인의 길에 행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교사들이다. 참교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는 거는 다 거짓교사인데, 돈 따라가는 상징이 발람이에요.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세한테 왜 니만 지도자 해먹냐? 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니만 하나님 백성이냐? 나도 백성이다. 그리고 스스로 주어 되려고 했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역의 상징은 고라. 발람은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의 상징.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운 거짓 교사로 단죄를 받았습니다. 5번,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건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후한 평가를 주지 않고 몹쓸 사람으로 단죄를 하고 있단 말이죠. 5번, 성경이 발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구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1번,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게 들어보십시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폭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중근동 사람들은 객지에서 사람이 오면 자기 집에 재워주는 것이 풍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에게 그 고관들을 보내어서 이 왕이 좀 오셔서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일단 그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볼게. 근데 먼 길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이 그 모압의 고관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자, 종결됐죠. 이걸로 종결돼야죠. 이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22장 15절 20절 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일단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게. 이게 뭐라 그랬죠? 처음에는 복채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뭐 한 몇만 원 가져왔는데, 두 번째는 왕이 백지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로 말하자면 한국은행 보증 백지 수표인 거예요. 자, 그 발람이 돈에 불의한 싹스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 백지 수표를 보고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증거들이 어디 나오는가?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너희는 돌아가라 이래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첫 번째로 다 종결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따라가지 마. 그리고 저 백성은 저주하면 안 돼. 내가 복을 준 백성이야. 그러면 설령 백지 수표를 가져와도 너 나 어떻게 보냐? 가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오늘도 또 자고 가라. 이미 마음이 돌아서 있는 거죠. 보내야 될 사람을 밤에 또 재워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 점술가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이 이방 땅의 점술가들은 다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신은 달래고 을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수표를 딱 보는 순간에 너희들 여기서 자라. 내가 이 밤에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 신을 좀 달래지? 어떻게 을룰까? 이렇게 된 겁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하는 말 이외에는 너 하면 안 돼. 자, 3번 22장 21절에서 35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가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 분명히 너 가되 내가 하는 말만 준행해라. 그런데 이 밤 사이에 지금 발람은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주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 백지 수표 저 내 것 만들고 말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데 나귀는 보는데도 발람은 못 알아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지 수표에 눈이 뒤집혀져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다. 내 보는 앞에서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사악하다. 왜? 백지 수표 때문에 내 하는 말을 전하리 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든지 나를 회유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 길이 너 사악하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가는데 이 발람이 있던 그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서 이 모압까지는 한 600km 그러니까 여러 날 걸리지 않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이 발람이 또 마음으로 온갖 계책을 다 꾸미지 않겠습니까? 자, 22장 36절에서 40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다. 국정까지 가서 발람 점술가를 영접하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문자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이게 발람 진심이겠습니까? 입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저주할 거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를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거짓 선지자라고 단죄하는 거죠.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자 점술가지요. 발락 왕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발락왕한테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일곱 개의 제단에 각각 일곱 수송아지, 일곱 순양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인간의 경배를 받을 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나중에 뒤에 가면 저 세 번째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지금 발람 선지자가 사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내는 사술,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는 거죠. 그래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리수리 마술이 이런 거. 그러니까 왕한테 당신은 여기 서 있으시오. 내 하나님 만나러 저리로 갑니다 하면서 지금 수리수리 마술이 이러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를 위해서 제단 쌓아라. 그리고 술법을 쓰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발람 왕하고 이 일행이 볼 때는 이 지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졌다고 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발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공이 하나씩 더 붙는 겁니다. 자기 몸값을 지금 최대한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23장 그런데 첫 번째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6번 23장 13절에서 26절 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 왕은 아 이거 장소가 나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지 않는 거, 한 부분만 보이는 장소로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저주하자. 14절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여러분 발람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죠. 첫 번째는 바알 산당에서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확인했다면 아유 내가 지금 백지 수표에 눈이 멀어 있네. 이제 손 털어야지. 그런데 발람 왕이 자 장소 옮기자 그러니까 예 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 이건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저 백지 수표를 내 것으로 만드는가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14절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여기도 일곱 제단을 자기를 위해서 쌓게 하죠. 세 번째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역시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그리고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서 서소서. 거기서도 술법을 행하면서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까 그저 23장 4절 보면 말이죠. 23장 4절 보면 이 발람이 왕한테 나를 위해서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수송아지하고 순양을 바치라 나를 위해서 쌓으라고 해서 발람 왕이 신하를 시켜서 제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누가?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쌓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 제단 일곱 개 이거 다 내가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한테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얼마든지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인 거죠. 장소를 옮겼는데도 거기에서도 역시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7번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을 봅니다. 23장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엘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 왕이 아 지금 이 두 장소는 신을 달래고 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이 저주하기 좋은 장소로 한 번 더 옮기자. 발람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노 해야죠. 여러분, 이 백지수표에 눈이 멀어서 따라가는 이 발람의 그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말입니다. 제 듣기 좋은 소리 막 하면서 아 목사님이 그렇게 영험하시다면서요. 내가 꼭 파멸시켜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좀 저주 좀 해주세요. 그러고 주머니에서 백지 수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 인간이 불쌍해서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줬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 사람 저주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 가서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따라갔다 하십시다. 뭐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제가 무슨 명분을 대어도 처음에는 인간이 불쌍해서 제가 만나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백지 수표 들고 와서 똑같이 또 누구 저주해달라고 할 때 또 따라가면 그거는 백지 수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코를 깨어서 또 따라갑니다. 발람이 29절에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아라. 또 제단 쌓아라 그랬죠.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점술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 명사 나하시가 사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계속 사술을 썼단 말입니다. 점술가가 신과 접신하기 위한 요사스러운 술법 수리수리 마수리를 했는데 발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복을 내리시는 게 내가 사수를 써서 내가 이 여호와 신과 접신하려고 사수를 써서 신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저 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복만 내리는구나. 그러면 나 사술 안 쓸래.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 없이 내 의지로 저주할래.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가 임하시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나도 2판 4판이야. 내가 신을 부르는 사술 더 이상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저주를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백지 수표 내 것 만들고 말 거야. 그런데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걸 보는데 그때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 번도 발람의 사술 때문에 임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사술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술 쓰지 않고 자기 의지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을 내리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24장 10절에서 25절 8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 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고소로 달아나라. 당장 꺼져라. 안 그러면 너 죽어. 왕이 이제 선지자한테 이 점술과 발람한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이 말을 하는 발람의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왕이 화를 내고 너 당장 꺼져 그러니까 왕이여 내 처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당신 집에 있는 은금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속은 뒤집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결별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번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발람 점술가를 불러서 저주하게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행하게 됐는가? 2절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 유혹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음행 안 할래? 하고 싶지. 하고 싶으면 내가 섬기는 이 바알 부올한테 절해. 그리고 이 신한테 저 바친 재물, 우상의 재물 우리 같이 먹자. 그리고 나하고 자자.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적 타락, 영적 타락. 타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9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할 짓을 해버렸습니다. 자, 6번 결론. 1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4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401페이지에. 요한계시록 그 2장의 소제목이 뭔가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로 지금 이 단락의 소제목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단 말이죠. 뭐, 무슨 내용인가? 거기 네게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발라함의 말을 지킨다. 교훈을 지킨다. 발라함의 교훈이 뭔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까 저 25장, 20, 아니요, 24장 25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결별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집에 가는데 백지 수표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아 하고 계책이 떠올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 안 하시니까 저 인간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발락 왕한테 간 겁니다. 발락 왕한테 가르쳐. 뭘 가르쳐요? 쟤들 여자들 풀어서 유혹시키시오. 그리고 나하고 음행하려고 하면 우리 신들한테 절하게 하시오. 그러면 저건 100% 저주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요. 그렇게 하고 발람이 갈 때 주머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백지수표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지겠습니까? 숫자가 써여 있겠습니까? 공을 10개 쳤는지 20개 쳤는지는 모르지만 액면가가 적힌 수표 넣고 발람은 지금 쾌제를 부르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술과 발람은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어서 백지 수표를 보는 순간부터 백지 수표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이번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점술과 발람의 잘못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 자, 몇 구역이에요? 예, 420구요. 백지 수표의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한 겁니다. 백지 수표의 거루줄을. 이 발람이 백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거부가 됐겠죠. 그런데 그 인간은 백지 수표에 코가 깬 백지 수표의 노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백지 수표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의 중심이 죽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백지 수표에 미쳐 있을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걸 끊어서 떼어서 못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아까 살펴보았지요. 여호수아 13장 15절 2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그 뭡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봤죠?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불의의 싹슬 사랑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 단죄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해한 범죄자로 단죄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백지 수표를 가져가는 그 반면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 수표를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한 그 행위 자체가 2만 4천 명에 대한 영적인 살해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끊어야 할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영적으로 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만 살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캄캄한 밤에 선원들이 뱃머리에서도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룹배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바울이 군인들로 하여금 그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게 하지 못하고 선원들이 그 거루줄을 타고 내려가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살아나는데 그들의 살아나는 행위는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바울의 삶은 온통 성령의 열매였는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모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절제는 우리말 성경에 쓰여 있는 한자어처럼 조금 조절해서 적당하게 조금 향하는 절제가 아니라 칼로 잘라버린다는 의미의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날마다 끊어야 될 그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못 끊으면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끊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못 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4번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점술과 발람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은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한 것이고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가장 큰 불행은 뭐요? 맞습니다. 구역장님 아니신데 좀 드립시다. 몇 구역? 구역에 참석 안 하시는군요. 예, 알아서 나중에 가르쳐 드리세요. 점술가 발람 옆에는 바울이 없었습니다. 선원들 옆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멸하지 않도록 군인을 시켜서 그루줄을 대신 끊어 떼어 버리게 해주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발람 옆에는 누가 있나요? 한 통 속인 발락 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옆에는 발락 왕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말씀으로 나를 막아주는 사람을 내가 원한다면 내 곁에 바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듣기 싫어하면 내 곁에는 다 내 한통 속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5번 이 어리석은 점술과 발람이 누구예요? 예, 끊어야 할 거루줄을 아직 끊어 떼어버리지 못하는 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백지 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를 깨고 있는 백지 수표가 뭡니까? 거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마지막 시점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저 발람 어디 있는지 찾아내, 제 칼로 쳐 죽여 라고 한 것은 가나안 정복 초기거든요. 발람은 그렇게까지 사수를 쓰고 2만 4천 명을 죽이면서까지 백지수표 집권 만들었는데 그 얼마나 쓰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 쓰고 죽었습니다. 7번, 당신이 그 거루줄을 끝내 끊어 떼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발람과 같은 인생 최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 망치고. 아까 우리가 발람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의 평가는 어떤가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발람 멋진 선지자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 떼어 버릴 걸 못 버리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아 멋지게 산다, 출세했다 저 사람 이렇게 칭송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발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구역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백지 수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지 수표에 코를 꿰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같은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료하게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백지수표의 거루줄을 주님 안에서 미련 없이 끊어 떼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끊어야 할 거루줄을 미련 없이 끊어 떼어 버림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어야 할 백지수표의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림으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